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절인데요.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본문은 보통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덧붙여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면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4월달에 십자가 부활과 또 주님의 유언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정식 본문으로 채택해서 의미를 밝히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정했고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거룩한 예식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이 예식을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성찬식이란 말은 거룩한 식사, 의식 이런 뜻이에요. 성찬. 이 성찬식에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떡입니다. bread, 빵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하나는 포도주, 와인입니다. 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용도인가 하면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이 전체에서 찢겨져 나가듯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나간 것, 살이 찢겨져 나간 그 사건을 상징하고요. 잔에 가득 부어진 포도주가 붓잖아요. 포도주의 불금같이 예수님의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빵 전체, 크다는 빵에서 부분을 뜯어서 조각낸 그것을 입에 넣죠. 예수님께서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색깔을 띤 포도주가 담긴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차원의 무슨 관계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틀 뒤 25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안작데이죠. 안작데이가 뭐예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연합군이 갈리폴리라고 하는 그 전투 지역에 상륙하다가 그 꽃 같은 젊은이들 한 만 명이 몰살 당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전투였고 죽게 돼 있는 전투였어요. 그게 보면 15살, 6살 그런 군사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6살에서 한 30살까지의 그 젊은이들 만 명이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섬에 상륙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상륙작전이 그 날 4월 25일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죽음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108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기념하는 것이죠. 24절 25절 보십시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엄청나게 심각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해서 그분의 살이 찢겨진 사건이며 십자가상에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차원의 사건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가 흘린 그런 사건은 의아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아들이 그들 전체를 다 들여서 경배하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진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천상의 존재인 이 천사들은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상에 있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의 뒤범벅이 되어 있고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절대 경배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어떤 비유 대상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주어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사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10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희생해서 돼지 새끼 5마리를 살린다? 진흙탕에 뒹굴고 항상 뭔가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런 돼지 새끼 5마리를 위해서 10살짜리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눈에 너무 아프긴 합니다만 그 자식을 그 돼지 새끼 5마리 살리겠다고 준다고요? 아, 이렇게 해도 이 비유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천상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주셨다. 그렇다면 저 인간들은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섬기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얼굴에 희락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그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먼저 단어 하나를 잠시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성육신. 많이 들었죠? 성육신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때는요. 앞에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이룰 성이에요. 이룰 성. 성공한다 할 때 그 성자입니다. 이룬다는 거예요.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신적 차원의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와 돌이 뭔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석 이런 것처럼 돌은 하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강조해요.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러나 나무는 아무리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또 튼튼하고 육중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쓰러지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휴머니티, 인간성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이가 많아지고 또 육신이 약해지면 죽는 존재죠.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나타내고 바위, 돌은 신성을 나타낼 때가 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위, 반석 같은 그 분께서 나무 같은 속성의 사람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부서질 수 있는 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분이 사람이 되셨지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온, 다시 말해서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땅에 사시지만 그 근원 자체는 하늘이시라는 거죠. 신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 성경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 읽으시다가 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각양 묘사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재료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개념만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표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주십시오. 성막 전체는 예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막 전체는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한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단입니다. 재료가 뭐라고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나무로, 조각목나무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 5절 보십시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분향할 제단이라죠. 제단 상면, 전후 좌우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원래 재료는, 분향단 그 재료 자체는 나무라는 거예요. 조각목 나무. 근데 그것을 순금으로 둘러라는 거예요. 금태 아래 5절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조각목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신적인 근원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진 분향 제단과 매는 채에 어떻게 해요? 순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보십시오. 이제 여기는 법궤, 정국궤라고 불리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지성소에 위치하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에 위치하는 그런 언약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조각목나무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어떻게 나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으로 둘러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지만 제자들이 본, 경험한, 대화한 그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신적인 근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나무인데 레바논 나무가 특별한 것처럼,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언약이라고 정했습니다.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차원의 언약이 없어요. 피로 세워진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 사람인데 여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간 세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체결된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자체가 문제니까요. 아무리 고매하고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죄인이에요.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대신 이 존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실수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때문에 그분의 피를 흘리십니다. 이 피로 세워진 언약,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 강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식과 이웃집 자식이 같을 리가 없죠. 이웃집 가정의 자식은 나와 특별한 관계 있지 않습니다. 알고 지내지만 특별한 관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걱정은 해주지만 그러나 내 아이와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런가? 내 자식은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의 전부를 걸고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이 아이를 잘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피를 나눈 자식은 다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찬식을 할 때 왜 그 주님을 기념하고 빨간 포도주잔을 보면서 왜 피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와, 나라는 존재,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피라는 것. 피가 개입이 되면 뭔가 강력해요. 우리가 피를 다 흘리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자주 증언하니까. 자,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인데, 마피아 같은 강력한 조직, 범죄 조직, 마피아. 그게 일원이 되기 위한 그 입교식을 치르죠. 입교식. 마피아의 그 거대한 조직의 그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때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이렇게 포도주 잔에 섞어서 나누어 마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혈맹, 혈맹. 피를 내어서 굳게 맹세한 그런 관계. 여기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피를 내어서 굳게 맹세한 그런 관계에는요. 나쁜 조직들이 그런 건 참 또 잘해요.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 피를 나누어 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의 맹세를 한 개인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피의 맹세를 경솔히 여기서 행동한 자는 비밀리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번째는 피해 맹세를 한 개인이, 조직원 개인이 공경에 빠지면 조직은 전체가 움직여요. 다섯 번째는 다른 조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 맹세를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피를 통해서 맹세를 하거나 이 입교의식을 통해서 멤버십을 확보하면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왜 들어갈까요? 심각한 엄청난 차원의 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와 언약 체결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란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라는 건데 언약, 계약, 뭐 컨트랙 이런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말이나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 언약이나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계약의 구성원이고 또 어떤 체결 조건이 들어가 있고 하는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체결된 이 언약관계,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에 대한 헌신, 그 부모의 그 헌신과 사랑 강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체결하신 이 새로운 차원의 언약만큼 강하지 않아요.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피의 맹세를 하죠. 그래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강력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위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세우신 이 새로운 차원의 언약만큼 강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충성도 헌신도 어떤 강력한 피의 맹세도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로 세워진 이 언약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이 피의 언약이 이토록 강력한가 하면은 사람이 흘린 피에는 그 사람의 의지가 녹아 있는데 그리고 이 피의 언약에는 생명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결심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전부를 걸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이 당혹스러울 정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때 한국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도 딸을 달라고 하는 중국 남자가 오면은 너 같은 놈에게 딸을 줄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지나고 보면은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장인하고 사이가 막 술 마시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딸 안 준다고 그랬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영업 표현으로 찾아봤더니 over my dead body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over my dead body.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몸뚱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위로 밟고 지나가시든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표현이나 over my dead body 이런 것은 자기의 그 의지 표명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허용하지 않겠다. 생명을 건 어떤 결심이라는 의지 표명이 이렇게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에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전 인격과 생명을 건 결심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15절을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겠지만 어떤 데서는 이렇게 쭉 속도감 있게 읽어 나가다가 늘상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읽어야 될 분량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잠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속도 조절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하는 어떤 한 구절이나 포인트는 이런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잠시 멈추어 쓰시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이지? 갑자기 내가 커진 사람에 대해 부요하고 14,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000년 전에 일회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이 헌신은 사랑은 그 뒤에 식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향해서 이것이 불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여기에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이 진리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15절에 내가 주님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나의 영에 접촉하는 형식으로 나를 터치할 때 나의 심령 가운데 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열망과 의지가 비어있는 그런 십자가 보혈을 흘려신 그 대상이라는 이런 마음을 또 생각을 정리한 가운데 아까 우리가 처음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잠시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아니 마피아라는 조직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그 입교식 현장에 슬램과 떨림도 있을 것이고 엄숙함과 어떤 자부심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조직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맹세 표시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곳에 마피아 패밀리의 불명예를 가지고만 안 되겠다. 조직을 배반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엄중한 그때 농담을 한다고요? 다른 생각이 든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경건망동하게 대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다고 그 후속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왜 살이 찢겨야 했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이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가볍게 대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23절 25절 그 앞으로 잠시 한 가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죠.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제품 간접 광고 아시죠? PPL이라고. 메시지예요. 저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메시지예요. 광고 정말 많죠. TV 드라마 볼 때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품 광고가 막 우리 삶에 침투하는데 세상이라는 환경은 신자의 영혼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메시지를 주입해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제품 간접 광고 PPL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어떤 메시징해요. 메시지를 건네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실의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상화돼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서 감격하고 해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실의 눈 또 있지 않으면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새기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기억은 나의 신분, 존귀한 신분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이며 어떤 차원의 언약 관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 영혼 전체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튕겨져 나가도록 오늘 함께 말씀 암송했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요. 왜요?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도록.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내용이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들이 절대 죽은 자이신 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된다는 그 사실, 이 엄청난 희생, 저는 이 엄청난 희생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구절이 나올 때마다 힘듦, 고생, 고통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봤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구절을 지날 때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사실이에요.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넷플릭스 작품이 하나 있죠.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 아래 부르진 사람의 믿음을 악용한 성폭력이에요. 극악한 범죄자를 메시아로 알고 믿었어요. 이 실체를 안 사람들은 나중에 그 피해자들은 죽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아니 변태 성욕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한 범죄자를 메시아로, 어떻게 이러한 자신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자를 존귀한 존재로 모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경비가 가능해요? 진리에 불이 내지 않으면은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온갖 어둠의 일을 자행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사실까지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지 못하면, 진실에 접근하지 아니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고 십자가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고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약탈을 해요. 공통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 그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약탈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떤 약탈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언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릅니다. 아주 정반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의 생애를 드립니다. 약탈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약탈이 일어나면은 저거 양의 탈을 쓴 거짓된 영적 지도자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의심해야 돼요. 그 의심하기 위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이 여러분이 영적 피해를 안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혼란이나 속임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고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아, 저 가짜다. 아, 저거 위험하다. 아, 지금 죄와 타협하고 있는 무언가가 보인다. 저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저 교만이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드리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신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토록 큰 종교를 가진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가치 있는 존재이다.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가치를 모른다. 오히려 세상이라는 주형틀은 나를 세상 적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실에 눈을 뗄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네가 어떠한 존귀한 신분이며 어떤 차원의 언약 관계에 있는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울 것이며 세상이 나를 동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 언젠가 끝이 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그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을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들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 그날이 옵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찬양과 경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오셨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아오는 여러가지 메시지, 음성들, 소리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참 많아서 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하셔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하고 일어서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